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교회 삼으신 그 은혜, 우리를 교회 삼으신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교회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제가 오늘 올라올 때 이 마스크를 끼고 올라왔는데 실수한 거는 아니고요, 의도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올라왔었습니다. 2020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표시자일 겁니다. 지금 이 마스크는 어떤 현실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냐면 이 현실이 11월 22일 9시 3분 26초 현재로 5,846만 6,858명의 감염자가 있고 138만 5,971명이 사망한 질환인 이 코로나19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조그만 기계를 손을 들고 이 기계를 통해서 11월 22일 9시 3분 26초 현재 데이터를 불러드렸습니다. 이 또한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2007년 이 기기가 나온 이후로 이 시대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들고 있는 이 기기는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이 건물만큼이나 될까요? 강력 큰 공간을 차지했던 소위 슈퍼컴퓨터가 했던 연산의 속도와 연산의 양을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기기들이 해내고 있는 거죠. 시대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지표, 표지, 뭐 표식자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징을 뭐로 잡았습니까? 성전으로 잡았는데 그 성전이 훼파됐죠. 성전으로 잡았고 할례로 잡았고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우리 역사 가운데 시작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우리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를 시작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상징, 그 표지, 그것이 교회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가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읽게 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표지자로서 우리는 누구이고 또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먼저 부릅니다. 이게 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인정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그 사도된 바울은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신기는. 예, 여기서 이 사도된에서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우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은혜의 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그 이런 좀 이 느낌을 좀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교만한 목사님들이 어디 주의 종한테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누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의 그 말미암아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믿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진멸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도 모자라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그가 만날 때 첫 번째 예수님께 들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이 뭐예요? 그는 예수님하고 뭐 만날 때, 예수님하고 만날 때 예수님한테 첫 번째 들었던 말이 뭐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예요. 이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첫 대면이라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확실히 믿었던, 내가 볼 때 이 성경을 놓고 볼 때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확신했기에 그 도를 전하고 따르는 자들을,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그 진멸하려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게 현실이었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깨달았던 건 뭐다? 아,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가 찾아가는 어떤 내 행위로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었겠구나. 내 행위와 내 어떠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아무런 이유가 없구나. 내게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그가 세 번이나 고백을 하고, 내가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 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없었으면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그의 이 첫머리의 고백은 자기를 향하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나 바울은,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하면 우리가 다 철렁한 거죠, 그죠? 아, 사도는 뭐 그래도 목사 정도는 돼야, 선교사 정도는 돼야 사도지, 나 같은 보통 평신도가 무슨 사도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일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3장에 보면 그는 아멘이시고 그는 참되고 충성된, 이건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증인이다 라는 그 뜻은,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네가 그토록 오랫동안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를 보았거늘 네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믿을 수 있고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완전히 증언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완수된 계획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보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실행하신다고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는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이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누구누구로부터 사명과 더불어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예요. 아포스텔로, 누구누구로부터 보냄을 받다, 누구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라고요. 주님이 성경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이거는 일부의 특수한 사람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란 말이에요.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사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과라고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equals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여기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가 누군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울인데 이 편지를 누가 받냐면 거룩한 사람들이 받아요. 이때 이 거룩한 성도들이란 말은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들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그 지역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에베소에 있는 지금 우리로 치면 지금 이 말씀을 치면 논현동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거죠. 근데 그 논현동에 있는 이 거룩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에베소 말씀을 읽을 때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의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이 안에서, 그 안에서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요. 우리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무슨 뜻이냐? 먼저 우리 앞으로 에베소를 통해서 보겠지만 이 무슨 뜻인가? 1, 2, 3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더 좋아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을 그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 그 여자는 그 12년 동안 많은 의사, 제가 늘 괴로워하는 성경 말씀인데 많은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낫지는 못하고 돈은 다 탕진했던 그 여자,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 부정한 여자로 판정됐을 거 아니에요? 돈 잃어버렸어요? 부정하게 판정받았어요? 그러니 약속의 언약으로부터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세상으로부터는 이 공동체로부터는 내쳐졌을 여자가, 그럼 그 여자가 사람들 옆에 들어갈 때 자기를 드러내고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왜냐면 그 여자가 내 몸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케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옆에 가서 그 옷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가 그렇게 숨기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사건을 뒤집어 보면 그 여자가 그렇게 들어가서 숨기고 지나갈 때 이 옆에 부딪혔던 안신기 씨, 옆에 부딪혔던 김철수 씨, 이렇게 부딪혔던 이 사람, 이렇게 저렇게 부딪혔던 그 많은 사람들 다 부정케 한 거라고요. 그렇게 가서 예수님을 만졌는데 병이 났죠. 그죠? 그리고 여자는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가시다가 멈춰섭니다. 바쁜 걸음을 멈춰섭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아니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뇨?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그 성경 번역에 보면 주님께서 이 일을 한 여자를 보시려고,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그 여성형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자라고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인 것 같아요. 여자, 이 일을 한 여자를 보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주님 앞에 나서서 자기의 행한 일을 모두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여자를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다 불러 세운다고요. 그 여자가 그렇게 앞에 섰을 때 그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이 사람들 사이에 있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생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니까 주님이 그 여자에게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 여자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뭐로 그 여자와 주님이 이 대화를 시작한지 아세요? 딸아, 딸아. 이 딸아라는 말은 아버지와 자녀, 언약, 관계, 그 여자가 12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 모든 관계로부터 깨어졌던 그 소외와 박탈감과 외로움과 그 모든 상처가 대번에 회복되는 말이 뭐예요?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로 그를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에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눈과 눈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일대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시간을 봐도 공간을 봐도 크기를 봐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충만하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분이라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현실 가운데 사는 거라고 이게 신비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신실해요? 그 예수께 신실합니다. 그 예수께 신실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자기 조직과 자기 이익과 자기 이름에 신실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거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라는 조직을 가졌지만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예전을 행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신실하지 않고 자기에게 신실한 자기 유익에 자기 이익에 자기 주장에 신실하다면 그는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축복합니다. 이 축복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사는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 아주 그 늘 쓰는 뭐라 그러죠? 정형화된 축복입니다. 근데 영어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Grace to you.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와 우리 왕 대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첫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순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 때문이다. 모든 이유가 그분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사는 평안함이 있는 거고요. 세상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위협과 죽음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협과 질병과 고통과 갈등이 올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갈등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관계에서 근거되는 안전함, 그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보호받음,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이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내가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이게 덤덤하게 그렇게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의 백성이 된다는 뜻은 그 왕은 그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위하여 공급하고 백성을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고 하는 이런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경험했고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과 공의로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될까? 이거 앞으로 우리가 이 질문하면서 에베소서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만지를 내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꼴로 사는 게 아닌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영광의 지경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이게 이 헬라어 성경에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근데 우리가 그걸 한 문장으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하리로다. 그를 송축하리로다. 라는 그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첫 마디가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고백은 아마 초대교회 분들은 아마 이 고백 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에베소서 쭉 따라가서 읽는 동안에 이 3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암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부분을 나눠주는 표지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인데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부분인 6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14절이에요. 우리가 이 찬송은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6절, 12절, 14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심 이 있고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 아들 예수님의 행하심, 성령 하나님의 보장, 보증하심 이 안에 있어요. 또 이 안에는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냐면 이 세상, 이 만유가 있기, 역사가 있기 이전에 확 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역사 가운데 예수께서 확정해 주신 은혜가 있고 앞으로 올 영원토록 성령께서 확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르게 보면 저 영원한 시작부터 과거로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전히 관통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고백,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또 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가 여기 담겨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같이 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절씩만 외우면 우리 저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족보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아버지예요. 우리가 2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불렀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죠? 근데 3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면 예수님과 우리는 뭐다? 예수님과 우리는 뭐다? 형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가 많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지만 이 짧은 고백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고백을 우리가 읽고 외울 때마다 예수님과 내가 누구다 이거를 우리 기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차원을 봤어요. 그게 얼마나 그 크고 놀라운 차원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일어난 일로 기록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 한번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근데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랬기 때문에 하늘과 땅 또 신령한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퍼득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러므로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받을 복이야 라고 해석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그 오리진이 그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늘에 속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란 뜻이에요. 신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 회복된 관계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게 스피리추얼, 신령하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모습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경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에게 맡긴 모든 만유를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그 창조의 절정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그것을 위탁 맡기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행위가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인간과 만나시면서 제일 처음 시작하신 행위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우리와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게 야, 참 복되구나.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겠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세상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데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저 같은 모태신앙은 항상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좀 어려워요. 언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나요? 저도 그 제 인생에 확실히 제가 그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한 번이 아니고 또 날마다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언제 어디를 가는데 다리를 건너다가 정말 하늘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빛을 본 그게 1997년 몇월 며칠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 못하는 분들은 참 이게 어려워요.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이거 잘못 물어보는 게 이단 아니에요? 구원파 언제 무슨 말씀으로 구원 받으셨나요? 당신이 알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장세전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네가 아니고 여기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증거가 있잖아요.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냐면 뭐 때문에 택하셨냐면 그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앞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하시고 모르는 게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야. 근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요청이나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나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로 이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신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가 뭐예요? 요한 1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 1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지라, 너희들 한번 이렇게 해봐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은 날마다 실패하겠지, 너희들 날마다 포기하겠지, 너희들 날마다 더럽혀지겠지, 너희들 날마다 불안해하겠지, 너희들 일그러지겠지. 그러나 마침내 내가 너희들을 바꾸어,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켜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거야. 이 뜻은 나의 기뻐하는 뜻인데 내가 이걸 세상이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결정했어. 그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에베소 말씀을 쭉 볼 때 이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라는 표현은 이 에베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바깥에 있던 외인들, 전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 아무런 낙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할례받았던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그 당신의 몸으로 그 사이에 있던 원수된 벽을 허무시고 그들을 새로운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가 된 그들이 하나님의 산 새로운 백성이고 한 새로운 백성 된 그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된 우리를, 우리를, 그 우리를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우리 안에 우리를 넣을 수 있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자기의 아들들이 됐다라는 것은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찬송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제 쭉 말씀 보면서 확인하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냐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만 영광받지 않으세요. 참 박자도 안 맞고 어쩜 저렇게 노래를 못할까 하는 그런 노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기가 막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두고두고 이제 이 은혜를 묵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값을 드리고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큰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그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말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앞으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이고 이 오늘 나의 나된 것, 오늘 우리의 우리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린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의 크고 놀라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복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보호하심을 입는 주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 오늘 가셔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다 소리내서 읽기로 합시다. 아멘? 예.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뜻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보증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분량이 정말 대하고 깨달아 조금씩이라도 알아갈수록 참으로 놀랍고 크고 감격스럽고 참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신비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우신 행하심, 그 확증하심과 보장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송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